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인데요 24절에서 29절 한번 교독을 하시죠.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은 25절 또 여러분 읽으시고 한번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절 읽으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하셨으니까요 그냥 그대로 제가 진행하도록 끝날 때 기도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죠. 자 먼저 재직하면 과거에는 이제 재직 세미나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재직하면 나는 뭐 재직 아닌데 뭐 나 집사 아닌데 뭐 그 자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내는 친백성 삼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소명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누구나 청직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재직 세미나라고 말하지 않고 청직이 세미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이제 청년들도 좀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여러분 청년 시절에 잘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첫 단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숙소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게 어제 숙소에 다과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장로님이 손수 그 숙소까지 오셔서 제 편히 쉬는 거 보고 이렇게 가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이제 바빠졌어요. 막 급히 단추를 깨다 보니까 웬 또 조끼까지 입고 와가지고 단추 채울 일이 이렇게 많은지 채워도 채워도 계속 채워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조끼 단추가 잘못 채워져가지고 옷을 입긴 입었는데 거울 보니까 어디가 이상해 보니까 말 그대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추 처음에 잘못 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풀어야 돼요. 다시 또 끼워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이 오늘도 설교하면서 청년들이 이쪽에 많은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하이퍼되고 거기서 큰 위로가 됐습니다만은 물론 연로하시고 신앙의 경륜이 많으신 분들이 앞을 잘 이끌어가고 방향을 잘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자라나는 이 젊은 세대들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꼭 재직이 아니라도 청년들이라도 잘 배워서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하고 또 어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 신앙인의 자세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재직이라는 요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청지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인이 자기의 모든 권한을 맡긴 사람, 주인이 자기의 권한을 다 맡긴 사람. 그래서 자기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청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된 모든 우리 뭐 주일학교 교사나 성가대원이나 뭐 찬양팀이나 반주자나 뭐 누구나 다 예. 집사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가 갖춰야 할 중요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정체의식이 중요합니다. 정체의식 거기 1번에 나왔죠. 청지기로서의 재직에서 정체의식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얘기냐면 교회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지만 나도 이 교회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서삼촌묘 벌초하듯 한다 그죠? 우리 한국에서 많이 썼던 얘기예요. 미국 와서 오래 사시니까 전혀 못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 서삼촌묘 벌초하듯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 없이 일하는 사람 보고 그렇게 툭 어른들이 던지는 말이었어요. 뭐 심부름을 시켰는데 제가 좀 대충대충 하면 야야 관두라오 이제 저희 어머니 저 함경도 분이거든요. 우리 아버님 어머니 다 함경도 북청 회령 이쪽에 사시다가 월남에서 부산서 이제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만 그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 보셨나요? 국제시장이 딱 우리 집 얘기입니다. 예, 뭐 물론 우리 어머니가 국제시장에서 꽃분이네 가게를 하신 건 아니지만 똑같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국제시장에 피난 이북서 내려와서 거기서 포목장사를 하셨는데 아주 크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이렇게 가게를 막 세 개씩 운영하면서 이북분들이 또 생활력이 강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일어난 이제 가정인데 어머니가 뭘 하나 심부름을 시키거나 하면 대충 얼렁뚱땅 해치우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다 보니까 처삼촌며 벌초하듯 하지 말라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저 사실 우리 제 아내 우리 사모 삼촌 얼굴 모릅니다. 저 본 적도 없어요. 예, 장인도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벌써 이미 장인어른 돌아가신 이후였어요. 장모님은 지금 아직 한국에 생존해 계시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 추석이 돌아와서 그 산소에 벌초하러 좀 갔으면 좋겠다 부탁을 했을 때 자 여기는 제 아내 삼촌묘라는데 제가 하는데 일할 맛이 날까요? 사실 제 아내가 그저 눈치 보느라고 제가 마지못해야지 삼촌이라는 사람 얼굴도 전 본 적이 없어요. 제 삼촌도 아니고 저 삼촌인데 그것도 돌아가신 분 그 처삼촌묘를 벌초하니 그게 무슨 놈을 일할 맛이 나겠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의 없이 관심 없이 할 때 그 말을 어른들이 많이 썼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지기로서의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한 정체의식에 대한 확고한 확실한 그 개념이 컨셉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일할 때 자연히 등한히 할 수밖에 없어요. 대충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보면 할 맛이 나. 근데 목사님이 안 보이면 그냥 일은 저질러 놓고 나중에 제가 딱 가보면 뒷마무리 안 해놓고 다 가버리는. 네. 저희 교회도 과거엔 다 그랬습니다. 제가 부임회 갈 때 이제 1995년 2월 첫 주일에 부임회 갔는데 그때 이제 교인이 한 50명 정도 그 정도 있었던 작은 교회였는데 뭐 가보니까 뭐 사실 참 부족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게 명색이 합동축교단의 교회 맞나. 예배 끝나면 그냥 아예 집사들이 단체로 술 먹으러 가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다음에 모였다 하면 구역 예배 모이는데 아예 차 트렁크에 맥주 몇 박스씩 싣고 가고 그 전임 목사님이 워낙 또 아주 유하신 분이셨어요.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뭐 제가 성이시지만 저같이 제 별명이 우리 교회 별명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히틀러가 아니라 성이시니까 제가 그렇게 처음에 이제 강력하게 방향 제시라고 뭐 아주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을 예.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주초 문제 그거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해할 수는 있어요. 자 보십시오. 신앙의 수준이 다 달라요. 어떻게 내 수준에다 맞춰놓고 지금 직장에서 상사들하고 회식 안 하면 당장 쫓겨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한테 수준이 아직 안 된 사람한테 그것도 극복하고 초월하고 거절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면 그 사람 술자리가 없어요. 우리 보수교단이 그런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냥 오직 그 사람이 실족하던 상처를 받던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해서 어떤 선을 딱 쳐줘버리면 그 다음에 그분은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초 문제 이런 문제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구하는 성전이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야 되지만 문제는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 수준 아직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니네는 아직 술 먹고 놓고 담배 피우니까 교회 오면 안 돼. 저런 것들 다 마귀 자식들이야. 다 나가.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교회냐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 듣고 깨지고 뒤집어져서 어느 날 스스로 어디서 멀리서 담배 연기만 나도 그냥 머리가 뽀개지듯이 아프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끊게 해주시더래요. 예, 술도 마찬가지고 뭐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옛날에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 단계란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는 우리가 너무 바리새적으로 벽을 딱 쳐서 이거 안 되는 사람 교회 오지 마 나가 이건 아니지 않나 이 말이죠. 예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보다 더한 사람도 찾아가셔서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셨는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격권이라는 벽을 높이 쌓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저는 그건 교회 사명을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도 와야 돼요. 병자도 와야 돼요. 죄 많은 사람도 와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레 바다에 찾아가셨어. 베드로에게 만약 가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 앞에 가서 말할 것도 없어. 예수님이 베드로 너 이리 와봐. 네가 사람이냐? 아이고 인간아. 뭐 예를 들어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말도 하실 필요 없어. 베드로 앞에 가서 이것만 딱 한 몇 번만 하면 베드로 그냥 뒤로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 왜? 세 번 부인했으니까. 근데 예수님 보세요. 지나온 과거 묻지 않아요. 교회가 이걸 잘해야 돼요. 자꾸 이민 생활하다 보니까 저 사람 오면 저 사람 내가 다 알거든. 한 동네에서 벌써 수십 년 뭐 장사 뭐 했고 뭐 직장 생활 어떻게 했고 평판 내가 다 알고 자꾸 그거 과거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뭐 대단하다고. 에?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예수님 그래서 그 말씀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도 목사인 저도 지금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셔서 목사답게 사니까 이 정도지 저에게 이 직분 안 주셨으면 제가 아마 여기 서서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까요? 저도 막 화도 내고 분노도 하고 막 야단도 치고 어떤 때 막 혈기도 나오고요. 예. 뭐 다를 게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말이 맞네. 자리가 사람 만들더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벽을 너무 높이 세우지 말고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아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의식을 바로 심어주고 바로 교육도 해서 그게 올바로 파운데이션으로 기초를 딱 잡아주면 뭐 그런 문제 가지고 뭐 이러네 저러네 오르네 그러네 따지고 판단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과거에 뭐 계집종 앞에서 세 번 부인했지 네가 사람이야. 아마 우리 같았으면 오히려 과거의 허물에 더 집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그가 해야 될 일만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될 일만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감독이 돼서 뭐 통계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예루살렘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냐면 한 2만 5천 명 교인이 모인 걸로 여러분 전혀 안 놀라시는데 뭐 더 큰 교회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산타바바라 한인 몇 명 되지도 않은 데서 이만큼 모이는 우리 산타바바라 한인교회가 제일 큰 교회라고 아까 그러시네. 가만 생각하니까 진짜 지당한 말씀입니다. LA처럼 뭐 70만 명 100만 명 모이는 데서 뭐 1000명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신 산타바바라에 한인 몇 명 되지도 않는 곳에 저는 과거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에 한국 사람이 있나? 운전하고 이 길 지나 101 지나가면서 몇 명 되지도 않는 데서 교인이 이 정도 모이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긍지는 가져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만은 금물이에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나 긍지를 가진 만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냥 용기가 대단해서 나갔다? 물론 용기가 대단하지만 그것도 과거의 오랜 경험이 축적돼서 얻어진 용기였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물맷돌 돌리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사나운 짐승이나 사자의 발톱에서부터도 나를 건져내셨은즉 하물며 할례받지 못한 이 개같은 자리야 이러고 나갑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가 주일날 개라니 그 성경 그 옛날 통합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요. 전 뭐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뭐예요? 과거부터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셔 날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는데 이까지 할례받지 못한 짐승같은 골리앗 정도야 내가 이거 하나 못 눕히겠느냐. 자 성공이 축적되면서 얻어진 확신이지 그게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객기부리고 나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2017년 안에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과 변함없이 동행하고 계신다. 이런 영적인 긍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 재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의식 이거 참 너무너무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에 있어서 기초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괄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이제 주인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예. 하나님을 주인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과 위치를 바르게 분별함. 그러니까 청지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그 주인의 권리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나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여기 뭐 주보 한 장 떨어져 있고 휴지 하나 떨어져 있으면 이거 치우는 사람 따로 있나요? 그냥 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A4 용지 하나 그렇게 그냥 대충 그냥 따라락 뭐 하다가 에이 확 구겨서 버리고 또 확 하다 구겨서 버리고 자기 집에 것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 다 끝나고 애들이 돌아갔을 때 그 교육실들 클래스룸 한번 돌아보면서 불켜 있으면 여러분 내 집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들어가서 전기 스위치 끄고 갈 거예요. 왜? 뭐 전기세 많이 나가니까. 그게 주인의식이다 이 말이죠. 교회의 재직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장로님만 하실 일이냐 이 말이죠. 그게 왜 목사님만 해야 될 일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전체가 다 바로 그런 정체의식을 가지고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집에 모든 관리와 일을 내게 위탁하신 그런 정체의식을 가지고 청지기는 그렇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러보세요. 교회 참 여기 좋네요. 예, 아주 잘 돼 있어요. 본당 바로 신교실 또 옆에 이렇게 교실로 해서 왼쪽에 주방 뭐 이렇게 해서 예, 예배 시간에 이제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서 조금 유혹은 되지만 예,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사소한 것 하나 예, 비뚤어진 것 하나 고치고 떨어진 것 하나 줍고 이게 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뭐 여기에 이제 우리 교우님들 중에 뭐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보는 눈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샌디에고도 이제 한인 식당이 많아졌어요. 예? 권사님 옛날에 그 샌디에고 오실 때하고 지금 달라요. 지금 뭐 LA에서 유명한 셰프들을 막 인바이트 해가지고 샌디에고도 좋은 식당 많습니다. 오십시오. 근데 제가 이렇게 레스토랑을 가서 딱 앉으면요 분위기를 보면 알아요.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벌써 딱 벌써 이 일하는 분들이 움직임을 보면요 아 지금 주인이 있구나. 뭐 카운터에 있든 주방 안에 있든 근데 벌써 이 움직이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움직임을 보면 아 주인 없구나. 물 하나 놓고 가는 것도 달라요. 몰라시겠어요? 탁 놓고 이렇게 가고 예. 근데 벌써 주인이 있으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태도 하나가 다르다. 그러니까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에피소드 있잖아요. 유럽에서 어떤 그 귀족 한 분이 멀리 여행을 떠나가면서 자기 집에 이 청지기 스튜어드라고 그러죠. 스튜어드 여자는 스튜어디스 그렇게 말하죠. 남자는 이제 스튜어드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집사라는 말입니다. 집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어요. 가면서 이보게 내가 이제 먼 나라 여행을 오랫동안 여행을 갔다 올 테니 자네가 이제 집을 하나 잘 좀 정성을 들여 잘 하나 지어놓도록 하게. 내가 이제 오래 가 있다가 이제 돌아올 테니.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드는 경비 재정권을 다 맡기고 갔어요. 그 가니까 이 사람이 때는 요때다 싶었던 거예요. 뭐 거기에 자재들을 들여오면서 전기선 타일 하나 벽돌 하나 전부 싸구려 쓰고 돈을 자기가 뒤로 착복해서 빼낸 거예요. 근데 주인이 딱 돌아오더니 뭐라냐면 이 집은 자네가 갈게. 왜냐하면 그동안 내 밑에서 너무너무 수고했는데 내가 자네를 위해서 사실 배려하려고 했던 거네. 그래서 제일 좋은 재료를 써서 집을 하나 지으라고 했던 걸세. 자 이제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때는 늦으리죠. 그럴 줄 알았으면 그 사람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소한 것 하나 남들이 보지 않는 것 그게 내 눈에 보이면 목사님 장로님 이거 왜 우리 교회 이렇게 합니까? 이거 좀 고치죠. 그러면서 자꾸 옛날 교회 얘기를 해. 예. 나 전에 있던 저 시애틀에 어느 교회는 뭐 이런 거 이렇게 했는데요 저렇게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 모순이나 뭐 잘못되고 삐뚤어진 게 보이면 그 보인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하라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은 안 보여. 근데 내 눈에 보이게 했단 말이야. 그거는 그 사람 보고 그 일을 책임지라는 거야. 그건 자기가 하면 돼. 근데 자기는 안 하고 꼭 그걸 가지고 이슈화 시켜서 문제를 만들어요. 왜 우리 교회 이거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네, 물론 보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하면 목사님 장로님 쫓아가지 말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게 보여주셨네. 아 우리 교회 저기 지금 프로젝트 뭐 저게 좀 어떠네 저떠네 이러면 그거 가지고 왜 이거 안 바꿉니까 말하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요번에 나 회사에서 연말에 스탁을 받게 하시더니 이거 하라고 나 보여주셨구나. 그냥 내가 하면 돼요. 이게 주인의식인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의식. 예,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명감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잡으로 알고 일하는 사람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는 일하고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소명으로 알고 summons, 예, calling,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으로 알고 일하는 사람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하고는 그 일의 차원이 달라요.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청지기는 꼭 늘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의를 섬겨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거기 나와있죠? 10장 31절. 자, 다같이 시작. 아따 빨리도 읽으시네. 물도 못 마시게. 아이고 제가 오늘 점심이 얼마나 맛있던지 두 그릇을 먹었거든요. 자, 사명의식으로 우리가 일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그 빈칸에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오직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 괄호 안에 고정시킨다 이렇게 여러분이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세 번째 목적의식인데요. 자,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오늘도 방향성에 대한 설교를 제가 아까 했습니다만은 목적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복은 조건 있는 복입니다. 맹목적인 복이 없어요. 그리하면, 꼭 이렇게 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땅의 것, 육신의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거나 무엇을 추구할 때 우리의 목적이, 방향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은 자신의 뜻과 주장 이전에 항상 주님의 뜻을 전제로 해야 한다. 괄호 안에 그렇게 넣으시면 좋죠. 여러분 목적에 따라서 얼마나 사람들의 평가와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딸을 잘 키웠어요. 공부 열심히 시키고 유학 보내서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또 좋은 사위감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 자녀들 꼭 이렇게 이제 자랑삼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 우리 딸이요 그렇게 이제 학교 졸업하고 좋은 사위감 만나서 작년에 출가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출가. 날출자 집가짜죠. 출가했다. 이제 자녀 이렇게 잘 키워서 가정을 가지고 집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출가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가출. 왠지 기분이 찝찝해. 가출 그런 거죠. 근데 한문은 똑같은 겁니다. 집가짜에 나갈 출자예요. 날출자. 그러면 출가는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아주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예, 듣기에도 어감이 좋은데 우리의 가출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없지만 가출과 출가가 왜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느낌이 다를까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자녀를 키워서 출가시켰다고 하는 건 온전한 인격으로 바르게 잘 자라서 이만큼 잘 키워서 가정을 가지게 된 성공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전제로 한 말이 출가입니다. 근데 가출은 뭐예요? 부모 속세기고 말 안 듣는 녀석들이 목적 없이 그냥 집 뛰쳐나가는 거예요. 탕자처럼. 이거를 가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가출이나 출가가 똑같은 그런 미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다르냐면 벌써 목적 있는 것과 목적 없는 것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재직으로 주의 일할 때, 청지기로서 일할 때도 목적의식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이 목적이 과연 사람의 유익이 먼저냐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산타바바라 한인장로교회 교인들이라면 그런 것 딱 질문했을 때 거기서 뭐가 먼저지? 이렇게 가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죠. 예.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먼저예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 설교 때 언급했습니다만 생명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이에요. 그거는 이웃사랑도 필요하지만 항상 전제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청지기로서의 봉사에 대한 이제 섹션 B로 들어갑니다. 아, 우리가 봉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뜻이. 교회가 뭐 이렇게 뭐 맨날 뭐 이렇게 뭐 여성교회 뭐 한다고 나와라, 뭐 한다고 모여라, 기도해야 한다고 모여라, 뭐 구역 모임 또 한다고 모여라, 뭐 이렇게 모임이 많냐? 뭐 그렇게 우리 교회는 일이 많냐? 꼭 저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것 같네요. 예, 저희 교회는 간혹 이제 그런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의 연조가 좀 얕은 분들. 새로 최근에 오신 분들 어떤 분은요 그런 분도 있어요. 소망 깨우니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 교회 못 댕기겠대. 그리고 죄송한 얘기인데 이웃에 있는 감리교회로 갔어요. 감리교회는 좀 그런 면에 좀 리버럴하고 성도들을 좀 편하게 하는 이제 그런 좀 분위기의 교회가 한 군데 있는데 그래서 아 장로교 오니까 너무 교회 봉사가 많고 일이 많아서 자기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이제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람이 시키는 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거기 나와 있죠.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서로 피차 서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120번 나옵니다. 120번 서로 서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로 서로를 책임지고 살피고 돌아봐야 할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교회론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 팔을 하나 좀 팔 상했다고 해서 에라 이까지 거 뭐 병든 팔 나한테 필요 없다 뚝 잘라서 버리는 분 있어요? 그런 분 없다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손가락 하나 다쳐도 붕대를 쳐매고 뭐 기부스를 해서라도 이 손가락 하나도 어떻게 치료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보호하고 살피지 뭐 발 하나 다쳤는데 에이 내버리죠.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의 각 부분이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우리 청년부 뭐 반주자 성가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펑션 기능은 다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손 하나만 조금만 다쳐보십시오. 얼마나 제가 불편하겠어요. 제 몸 전체가 고통받게 돼 있어요. 우리 지체 한 부분이 영광받으면 몸 전체가 영광받고요 우리 몸 지체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다치거나 병들면 몸 전체가 신음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요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혀보십시오. 손가락만 아프니까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말합니까? 몸 전체가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목욕탕이나 이런 데 또 이제 왜냐 하체가 약해지니까 몸 균형이 잘 못 잡혀지니까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지면 이제 크게 다치죠. 저희 교회도 80 넘은 분이 지금 17분인데 에노케 이제 연로하신 분들 중에 80 넘은 분이 17분인데 항상 제가 지금 조심하는 게 왜냐면 벌써 이게 하체 기능이 약해지니까 몸을 딱 움직일 때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춰지는 하면서 그냥 뻔히 보면서 넘어가는 그러면서 잘못하면 크게 다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요전에도 권사님 한 분이 팔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딱 짚다 보니까 팔이 이제 골절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자 팔이 골절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기브스라는 거 하죠. 기브스를 해서 돌덩어리 같이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이 기브스 고정하고 나면 이걸 그 다음에 어디다가 지탱을 시키려면 어떡합니까? 걸어서 목에다 감아 이렇게 둘러야 돼요. 그죠? 기브스에서 띠를 하나 띄어서 목에다 딱 감아야 돼요. 자 그러면 팔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언젠가 굳어요. 뼈 속에 진액이 나와서 누가 지금 더 힘드냐면 목이 더 힘든 거예요. 이 원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는 우리가 교회 안에 지체로서 서로서로 봉사하라는 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서로서로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봉사하라는 게 바로 그 원리라니까요. 지금 팔이 부러졌는데 그 석고로 돌덩어리로 만든 그 기부스를 메고 있는 건 누가 지금 메고 있느냐 하면 목이 메고 있는 바로 이 원리예요. 재직은 청지기들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히 서로 피차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고 신약 성경 안에만도 120번을 그렇게 반복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괄호 안에 서로 세워주며 한몸 되어, 괄호 안에는 한 몸이다 하는 이 의식을 여러분이 꼭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왜 우리가 청지기로서 봉사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아시다시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가 중국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도자들 중에 이제 저 뭐 저희는 처음에 북쪽으로 갔습니다. 중국말이 안 되니까 그 조선 동포들 계시는 그 북쪽에 뭐 쉐냥, 장춘, 하르빈, 뭐 연길, 뭐 더 위에 짜무스라는 곳까지 제가 다 이렇게 이제 거기는 밤 2시 되면 해가 떠요. 백야라는 게 난 뭔가 했더니 그게 백야도만요. 밤 2시 되니까 해가 벌써 솟아올라요. 저 시베리아 쪽하고 위도가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 가가지고 지도자를 모여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죽었다 이거는 별로 마음에 와서 닿지를 않아요. 예. 여러분 불신자들한테 예수님이 너희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거 별로 공감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중생했고 본 어게인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한번 보자 눈물이 핑 돌지만 안 믿는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감동이 안 돼. 근데 뭐 하면 어디서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게 자기네는 굉장히 가슴 뭉클한 거예요. 중국에서 왜 그런가 했더니 중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양윤리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그런데 어떻게 스승이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단 말인가, 그렇게 겸손할 수가 있는가. 오히려 그 내용을 얘기하면 그 중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본을 보이셨는데 오늘 본문 성경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그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까지 극단적으로 섬기셨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섬겨주셨냐면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섬겨주셨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자기 생명을 주고 나를 살렸다면 그 사람 은혜 잊을 수 있겠어요? 평생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괄호 안에 여러분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예수님 자신이 섬김을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친히 섬기셨다. 그 다음에 3번 우리에게는 늘 봉사할 대상이 있다. 고린도 후서 9장 12절 다 같이 한번 함께 보실까요? 9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뒤에 헌금 얘기도 조금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은 헌금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목적이 어디냐면 성도들에게 구제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한다 그러면 뭐 아 우리 오늘 양로원 갈까 뭐 고아원 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는 어디냐면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 헌금은 그렇게 사용됐던 거야. 그게 원칙이었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사는 수준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다 다릅니다. 이 중에는 어떤 분은 뭐 한 달에 10,000불 갖고 생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5,000불 갖고 생활하는 분 있고 또 뭐 월페어 받아서 뭐 그 소셜 받으셔서 사시는 분들은 뭐 한 2,000불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한 달을 또 버텨내셔야 되고 이렇게 수준이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진정으로 부제는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원칙이냐면 성경적이냐면 교회 안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하죠. 뭐 아 우리 교회 왜 부제 안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그 시행해야 될 부분은 교회 안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예?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예, 재밌는 거는 부재하면 내게 비어질 것 같은데 부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나오죠. 주라 주라 그리하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제가 좀 여러분 약 올리는 얘기 하나 할게요. 이게 약이 오를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박 권사님은 저희 교회 뭐 간혹 한 번씩 오시니까 저희 교회 형편 아시니까 제가 여기서 뭐 엉터리로 얘기할 수도 없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이 권사님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월폐업 받아가지고 옷 한 벌 안 사 입고 중국에 캐시를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부흥회를 했으면 선교에 대한 한날은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분 설교를 꼭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뭐 오늘 세미나 때 얘기를 하고 가죠 제가. 근데 이 권사님이 함경도 그저 평양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이분은 월폐를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중국에 교회 없는 데다가 6만 불을 보냈어요. 캐시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가 그 돈을 막 뭐 5불짜리 뭐 20불짜리 막 이래서 캐시로 6만 불을 또 가지고 들어왔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게 됐고 나는 뭐 하는 건가 싶어서 목사인 나는 그 6만 불을 그래서 어디냐면 지금 혹시 여러분 가보셨는지 몰라도 중국의 운남성 윈난이라고 그러죠. 최고 남쪽에 운남성에 가면 그 쿤밍 곤명에서 한 2시간 더 들어가면 우딩이라는 그 산간 마을이 있습니다. 그 산간 마을을 경운기를 타고 산을 3개 넘어가면 그 안에 묘종 마을이 모여 있는데 제가 또 거길 선교사님하고 갔더니 돼지 우리간 같은 움막에서 주일날 500명이 모여서 500명 옛날에 벌써 선교사님들 누가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그게 산간 마을에 퍼지고 퍼져가지고 민들레 홀씨처럼 복음이 확 퍼지니까 500명이 거기서 다닥다닥다닥 돼지우리 같은데 앉아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말 여러분 이 교회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죠 권사님? 우리 교회 지금 비세입니다. 저 지금 여기 왔죠 걱정이에요. 지금 본당에 오늘 비세는데 또 양재기 놓고 지금 또 여기저기 예배 드리겠구나. 예. 뭐 지금 건축을 할 만한 여력도 안 되고 그 숫자 교인이 가려면 1500만 불 프로젝트를 교회를 일을 해야 되니 뭐 참 아직 그만한 수준 형편은 안 되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 그 산간 마을에 교회를 건축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6만 불을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내래 이거 그냥 월폐어 그동안 10년 이상 꼬박꼬박 애들 또 용돈 주는 거 모은 거야요 그러면서 거기다 교회 하나 세우셨겠다. 그게 거기에 중국은 뭐 싸니까 물가가 6만 불 들여서 3층짜리 교회를 그 산 그 중턱 안에 교회를 하나 세운 거예요. 네. 그리고 봉헌 예배 드리는 날 제가 목사로서 그 권사님 권사님 내가 권사님한테 해드릴 거 딴 건 없습니다. 내가 비행기 값 내가 그냥 내 개인 카드로 하나 해드릴게. 이게 내가 권사님한테 드리는 목사의 마음의 선물이. 그래서 봉헌 예배 드리는 날 이 샌디에고에서 LA 가서 LA에서 13시간 인천공항 가서 인천공항에서 2시간 기다리다가 중국 곤명까지 4시간 가서 버스 타고 2시간 가고 경운기 타고 3시간 또 산 넘어가고 그 현장에 그 권사님 모시고 갔는데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 내가 어떻게 일평생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다. 6만 불 가지고 미국서는 무슨 어디 건물 렌트도 참 뭐 제대로 못할 판국에 중국이라는 그 선교지 오지 마을에 이 산간 마을에 보니까 500명 교인들이 모이는데 여기에 교회를 짓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그 권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분이 이제 거기에 건축하는데 돈 다 보내고 나니까 막상 이제 자신은 가진 게 없어요. 어느 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우리 저 리버사이드의 딸 집에 좀 한 달간 좀 가야 될 형편인데 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 방에 오셔서 제가 권사님 손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아, 이 권사님 가시는데 교회 또 그 동네 교회 가면 헌금도 하셔야 될 테고 근데 돈이 없나? 이제 지갑 찾아보니까 뭐 저 원래 또 돈 좀 많잖아요. 네, 보여드릴까요? 항상 100불짜리 몇 장은 꼭 가지고 다녀요. 갑자기 써야 될 일이 있다고요. 성도들 위해서. 그 보니까 제가 200불이 딱 있더라고요. 캐시가 200불 딱 드리면서 권사님 그거 가셔서 자녀들 뭐 손주들 용돈도 좀 주시고 또 교회 헌금도 주일날 한 달 있으려면 네 번인데 헌금도 좀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 200불 드렸어요 저는.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딱 입은 나갔어. 나갔는데 이 권사님이 나가자마자 5분 뒤에 어떤 분이 문을 두드리더니 목사님 하더니 네 분 두 분이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송병두 집사님이라고 한동대학 부총장 물망까지 올랐던 분이에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미국에 와서 샌디에고에서 이제 그 UC 샌디에고에서 그 연구소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강원대학교 연구소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한국의 강원대학교 국립대학이죠. 가면서 그 내외 분이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 네 분이 저한테 2만 불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저희가 평소에 늘 마음에 기도했던 제목인데 저희 지금 떠나지만 목사님 이 2만 불 가지고 사모님하고 꼭 두 분이 제가 혼자 갈까봐 어떻게 알았는지 사모님하고 꼭 두 분이 그 성지순례 경비로 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제가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 200불을 제가 그 권사님이 떠나실 때 저도 왜 마음에 이렇게 조바심이 없겠어요. 뭐 쓸 때도 있고 아 이거 드려야 마나 뭐 이러면서 안 드렸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그 권사님이 딸 집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200불 드렸더니 5분도 안 돼가지고 생각도 못했던 200불에 장로님 2만 불이면 100배죠 맞나요? 2천 2만 딱 하나님 100배로 채워주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토록 가보고 싶어하는 이를리 이를리 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네 이태리 이태리로 해서 또 그리스로 해서 터키로 해서 지중해 웬만한 사도바울의 사역지를 제 아내하고 아주 잘 그렇게 성지순례하고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려요?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집사님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주라 그리하면이에요. 항상 조건 있는 복이에요. 우리는 그 마지노선을 못 넘어 이거 주면 내가 죽는 줄 알아 이거 베풀면 내 끝장나는 줄 아는데 믿음으로 그 선을 딱 넘어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하니까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100배로 그렇게 채워주시더라. 여러분 교회도 돌아보십시오. 주변에 돌아보면 뭐 나만 죽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오늘도 예배 시간에 와서 다 옷들 이렇게 차려입고 앉아 계시지만 기가 막힌 분들 다 있습니다. 내일 당장 가스값 지금 걱정하는 교우들도 있어요. 예. 교회는 그렇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구제 봉사는 제일 먼저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 게 원칙이냐?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구제는. 예.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봉사 오늘 3번에 거기에 괄호 안에 우리의 봉사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 여러분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저는 점심 식사하고 뭐 재직 세미나 한다면 한 10분이나 남아 계실까 했더니 그냥 이렇게 많이 남아 계셨어요. 자 이제는 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뭐 제가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많이 뺄 거 다 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 두 번째 큰 두 번째죠. 청지기로서의 자기 관리. 자기 관리. 제가 왜 관리라는 말을 쓸 때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예민해지냐면 오늘날 교인들이 정말 관리 잘해야 될 부분은 정말 소홀히 여겨요. 영성 관리 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가 모든 것의 우선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영혼이 잘되도록 영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에? 영혼 관리가 우선인데 다른 관리는 그렇게 잘해. 요즘 애들 보면 인기 관리. 한국 갔다 오면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한 300명 됩니다만은 그 청년 이제 EM이 한 200명 모이고 한우 청년부가 한 100여 명 이렇게 되는데 한국 갔다 오면 얼굴이 이상하게 예뻐져 갖고 왔어. 그 보니까 한국 갔더니 엄마가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아 참 한국이 잘하긴 잘하대요. 참 예뻐가지고 왔어. 아 우리 그 청년들 보면. 전 제가 딸이 없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저를 잘 따르는지 몰라요. 제가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딸이 없으니까 그저 지나가면 우리 청년들 그저 제가 농담도 하고 장난도 걸어주고 뭐 어떤 때는 초콜릿 먹으면 탁 뺏어 갖고 제 입에 넣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깝게 해주니까 한국 가가지고 엄마가 그 미모 관리하느라고 딸 관리해주느라고 뭐 이런 가정 또 재산 관리 아 밤새 가면서 하잖아요. 예, 계산하고 뭐 계산기 두드려보고 우리가 10만 불짜리 가게 하나 투자할래도 뭐 얼마나 망설입니까? 이거 저거 다 재보고 뭐 인구 이동 숫자까지 다 재고 우리 게 식당 하는 분이 그러던데요. 요 지역에 몇 시부터 몇 시에 이동 인구가 몇만 명이고 그것까지 다 뽑아 갖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달러.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관리에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내는 만큼 정말 신앙 관리 그렇게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요즘에 기도에 잠자고 있고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극받거나 도전받지 아니하고 그런 일은 아주 소홀히 여겨버리고 결국은 사라질 것, 유한한 것, 땅의 것 관리하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느냐. 한번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한번 가보면요 이제 5월 8일 어버이주일 지난 다음에 이제 경로 관광 가요. 그러면 이제 쫙 권사님들하고 온천 같은 데 가서 하고 이제 온천에 다 같이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보면 그냥 뭐 하루에 뭐 세 번씩 그 딱 그 챙겨 드시는 게 있어. 딱 보면 어떤 분은 밥보다 더 많아. 바이타민 A, B, C, D, E, F, G, H, I, J, K 막 오메가 3 뭐 그냥 예? 뭐 또 칼슘을 꼭 드셔야 된다 뭐. 제가 이렇게 보면 한 주먹이에요, 한 주먹. 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목사로서 저는 이 말을 감히 여러분 앞에 하는 거예요. 건강 중요하죠. 건강 관리 잘해야죠. 그러나 왜 하는데요? 오래 살아지는 목적이 뭔가요? 내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요? 네. 하나님의 부름 앞에 부름받은 청지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보람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족적을 남기다 주님 앞에 부름받아가는 그걸 꿈꾸면서 목적이 그렇게 딱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가 뭐 바이타민 뭐 이게 뭐 다 이게 건강관리거든요. 뭐 몸관리 하는 거 하느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청지기로서의 자기 영성 관리해야 된다. 영성 관리. 그 구체적인 게 보면 주일 성수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 괄호 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일에 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 주일을 우리는 지키는 거죠. 괄호 안에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는 게 그게 주일 성수예요. 어떤 분은 주일 성수하면 짜장면 안 사 먹으면 무조건 된다. 아, 안 사 드시면 좋죠. 저보고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이제 보수교단에서 또 신학을 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주일날 뭐 사 먹나 안 사 먹나 그게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돈 쓰지 말고 내가 오늘 병원 신방 가고 남을 돕는 일에 돈이 필요하면 써라. 그거 가지고 문제 삼으면 그 사람 바리새인이다. 내가 책임질게. 그러나 주일날 무슨 자기의 오락이나 무슨 뭐 취미생활이나 무슨 저 도레미 노래방 가고 뭐 이런 일에 그 주일에 시간을 보내고 물질 쓰는 거 그게 잘못된 것이지 주일 성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처럼 지금 이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뒤에 예배 나오지만 예배 그리고 그 남은 시간 봉사하든지 교회 요즘에 출석 등하는 분들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선교회별로 신방 가든지 성경 공부하든지 그게 다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가 뭐예요? 거룩할 성사 지킬 숫자예요.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신앙의 기본이에요. 주일 벌써 우습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절대 신앙 똑바로 잘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이 한 날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로 승리하신 이날 구원의 감격에 벅찬 우리의 이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네. 특히 우리 재직들이 이거 잘해야 돼요. 재직이 먼저 된 사람들이 성수주일 우습게 하고 장난처럼 여겨버리면 교회가 그 체질 그대로 가고 말아요. 저희 교회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샌디에고 가셔서 얘기하면 저 책상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아니 뭐 처음에는 가니까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남자 집사들이 밥만 먹고 나면 없어져. 밥만 먹고 나면 그 딱 보니까 저쪽 놀이터 뒤쪽에 지금도 저희 뭐 건물이 좀 이렇게 허름합니다. 그 샌디에고 카핀터스 유니언 목수 협회가 쓰던 창고를 개조해서 지금 본당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뒤쪽에서 보니까 막 웬 뭐 너구리를 잡는지 막 연기가 확 나오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이 서리 집사 몇몇 명이 이 사람들은 또 밥만 먹고 나면 담배 안 피면 안 된대요. 졸도한답니다. 나 그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또 삼삼오 짝을 지고 가 거기 가서 거기 숨어서 거기서 담배 피우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좋게 얘기했어요. 수요 예배 때 아직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안 돼서 그거 끊지 못하는 분들은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자녀들을 우리가 이렇게 키우면 되겠어요? 자녀들 앞에 내 어머니 아무개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내 어머니 유니개는 로이스는 어떤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못할 망정 우리 아버지는 예배 끝나면 끝나기 무섭게 본당 뒤로 돌아가서 담배 피우고 이렇게 교회 생활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이런 잘못된 상속자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겁니까? 이제 제가 수요예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아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냥 그 분위기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예. 지금은 이제 그랬다가는 뭐 큰일 정도가 아니라 더 큰일도 나지만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교회는 없어요. 물론 뭐 자기들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까지야 참 제가 그것까지는 안타까워도 어떻게 책임을 못 집니다만은 그래서 먼저 믿는 분들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이희돈 장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희 교회 와서 집회도 한번 하신 분인데 젊었어요. 저보다 더 나이 어려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우리 이민자 중에 최고위직에 올라간 사람. 뉴욕인가요? 무역협회가 뉴욕에 있죠. 일단 좀 대답 좀 해봐. 뉴욕 아직 안 가보셨구나. 그 뉴욕의 무역협회 총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 미국의 무역협회 총재는 장관급입니다. 이 사람이 한번 저 유럽 쪽에 EC 공동체 출장 나가면요 세크리터리 40명이 따라가요. 그리고 전세 비행기로 갑니다. 미국 재무장관하고 똑같은 지위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장로님이 워싱턴 성광장로교회라는 교회인데 교회 큰 교회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엔 200명 작년 2-300명 모이는 딱 중형 교회인데 이 장로님은 만일에 자기가 딱 그 유럽 쪽에 이번 주에 출장 가잖아요 여지없이 토요일은 돌아옵니다. 그 대서양 건너오는 거 뭐 몇 시간이면 오잖아요. 그러니까 세크리타리들이 아예 알아. 토요일 날 오는 우리 총재님은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된다 알아.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스케줄을 잡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샌디에고 소망교회가 아니지 워싱턴 성광장로교회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청직인데 내가 주일날 본을 안 보이면 교인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 네, 그래서 그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복 받을 사람 따로 있다네 그거 보고 알았어요. 뭔가 다르더라니까요. 하나님을 섬겨도 정말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토요일날 딱 돌아오면 주일은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아침 새벽 비행기로 또 유럽으로 날아가는. 많은 교인들이요 그렇게 못해요. 물론 그분은 장로님이니까 그렇지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교인들이 제가 가만히 이렇게 스케줄을 봐요. 제가 좀 깐깐한 편이에요. 생긴 건 둥글둥글해도 둥글럭적한데 목회를 몇십 년 하다 보니까 깐깐해졌어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교인들이 어디를 가 그러면 저는 기대하기를 명색이 교회 재직이고 중직자면 나 같으면 내일이 주일이면 어디 며칠 출장 갔다가도 토요일 날 돌아오게끔 비행기표를 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근데 꼭 어떻게 끊냐면 다는 아니지만 주일 날 밤 비행기 아니면 주일 제끼고 월요일 날 돌아오는 비행기.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그 중심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게 안 보이겠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사람. 여러분 이 교회 재직은요 물론 동부에 가실 수 있고 한국 가실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주일이 겹치면 뭐 저도 선교지 나가면 뭐 선교지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러나 내 신앙의 양심으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내가 지금 재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여행을 가도 아 토요일은 돌아와서 내 섬기는 교회, 우리 산타바바라 한인장로교회, 하나님이 나를 재직으로 청지기로 불러주신 이 교회 사명이 뭔가를 알고 예,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자세, 마음의 여유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돈 장로님을 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분 얘기를 또 강조를 했더니 아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안수집사 땐 그렇게 안 하더니 장로님 되시고 나더니 동부 쪽에 뭐 어디 뭐 콜로라도 덴버나 동부 쪽에 또 무슨 저 펜실베니아 같은데 출장 가면 뭐 여지없이 토요일 날 그 밤 비행기를 돌아. 그래서 주일은 꼭 본교회 와서 왜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본이 되니까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 교육이요 말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린 약물이다, 우리는 연약한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처럼 연약한 짐승 없어요. 아니 다른 짐승은 발톱이라도 있어. 다른 짐승이 다 확 덤비기라도 해. 이건 무슨 너 이빨이나 하나 제대로 뼈쭉 난 게 있나? 에? 이거는 또 들이받는 뿔이라도 좀 염소처럼 이렇게 나. 양은 또르륵 하늘로 말려가지고 받을 뿔도 없어. 거기다가 동물 중에 가장 시력이 약한 게 양입니다. 한치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를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말하고 우리를 양무리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무리는 목자가 없으면 그건 죽은 목숨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목자가 맨 앞에서 양떼를 인도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양무리들이 전부 그 수백 마리가 앞에 가는 목자 보고 맴맴맴맴맴맴 이렇게 따라가는 줄 아세요? 한치 앞을 못 본다니까요 양은. 그러면 누굴 따라가느냐? 뒤에 따라가는 양들은 전부 자기 앞에 가는 앞에 가는 양, 자기 앞에 있는 양 꽁무니 보고 따라가요. 꽁무니. 그러니까 재직이 왜 중요하냐면 이 교회 역사의 흐름과 체질을 결정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분들이 재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저렇게 섬기고 이렇게 섬기고 예배 시간 이렇게 지키고 예배 때 뭐 헌금하는 거 이거 하나하나가 무언의 교육이에요. 이 교회 체질을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뒤에서 갓 들어온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할 텐데 들어온 교인들이 목사님이 일일이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맴맴맴맴맴 하면서 앞에 가는 양물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중요하냐? 맨 앞에 가는 그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 양만 잘 목자 따라가면 돼. 그럼 그 뒤에 계속해서 도미노 현상처럼 앞에 가는 양무리를 맴맴맴맴맴 양무리가 전체가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 원리인 거예요. 교회는 주일 성수 여러분 잘 감당하시고 지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공적 예배 참석 이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거기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자꾸 예배를 폐지하죠. 아, 저도 그런 욕을 많이 받습니다. 수요 예배를 좀 없애볼까.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없애면 첫째는 목사인 제가 여유가 많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어딜 가지를 못해요. 주일 지나면 벌써 월요일 하루 쉬었다가 벌써 하루 지나면 벌써 수요일. 저 보세요. 이제 오늘 내려가면 또 수요 설교 준비해야 돼. 물론 그게 무슨 뭐 불편한 게 아니라 여유가 없어지다 보니까 수요 예배가 없으면 목사가 한결 좀 여유는 생기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 다음에 금요 기도에도 아까 뭐 여기 지금 우리 요 교회도 또 금요일 날 또 전체 한 달 기도에 모인다고 하시는데 예. 그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도 그 뭐 폐지하고 안 해도 뭐 주님이 갑자기 벼락을 내린다든지 천둥 번개를 내린다든지 뭐 그런 일 전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폐지하는 게 왜 두려우냐면 자꾸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그 모임 자체가 에너지예요. 그게 파워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때 교회가 붕회를 한다, 세미나를 한다. 담임 목사님은 이 강단에 서가지고 여기는 계속 정문으로 들어오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정문도인데 저 옆 예배 딱 시작되면 옆쪽 기탱이로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꼭 앉는 자리 정해져 있거든. 그분은 천 없어도 그 자리에 앉아야 돼. 근데 그분이 안 보이면 목사는 예배 중에도 자꾸 정신이 산란해져. 자꾸 목을 더 저쪽을 보는 거야. 어, 왜 안 오지? 이 사람 묵도파인데? 묵도할 때 와야 되는데? 어, 저 사람 사도신경파인데? 사도신경 할 때 와야 되는데? 어, 장로님 저 사람 대표 기도파인데? 아직도 안 오네? 그래, 쟤 보십시오. 이 고개 약간 돌아갔죠. 좀 돌아갔죠, 제가. 항상 그쪽만 보니까. 예. 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어떤 때 와서 성도들이 미리미리 와서 다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미리 그날 성경 말씀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뒤적뒤적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늠줄이 왜 필요합니까? 노란 줄과 빨간 줄. 오늘 본문 성경 딱 찾아놓고 찬송가 몇 장 부르는 거 주보에 다 나와 있잖아. 딱 미리 가늠줄 딱 넣어놓고 헌금 준비된 날 미리 다 보고 목사님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할 때 부시럭부시럭부시럭 하지 말고. 예. 그러다 어떤 사람은 실수로 100불짜리 딱 내고 나서는 나중에 막 쫓아가지고 나 100불짜리 좀 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잘 걸렸다 하시니 누가 낸 줄 알아 100불. 뭐 100불짜리 이름 써있나요? 그럼 미리 와서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있는 그 자체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힘이 납니다. 자, 부흥회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한다. 저희 교회가 이제 지난 연초에 그 한 주 동안 뭐 늘 새벽 기도가 있지만 그 한 주 동안은 특새 부흥회로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다른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나도 좀 힘들어 보이고 나도 버거운 걸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교인들에게도 은혜가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그냥 한 시간 내내 인도하고 기도에 다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하는데 제가 왜 은혜를 받고 교인들이 은혜 받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침에 뭐 권사님이 나한테 물어보죠. 그 여성교회장 권사님, 목사님 아침 식사 우리 내일 당번인데 몇 그릇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글쎄 뭐 한 100그릇이면 안 될까요? 100그릇이면 되죠. 자, 그랬어. 근데 그 다음날 딱 보니까 아침 새벽에 한 300명이 나와서 앉아있어. 그분들이 나와서 앉아있는 모여있는 그 자체만 해도 교인들이 자기네끼리 은혜 받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이 새벽에 나왔단 말이야? 아니 이럴 수가 있어? 그 사람 보면서 내가 은혜 받는 거야. 예. 그래서 아, 모인 그 자체가 에너지구나. 우리 후보댐 같은 경우에 그 무슨 이 댐들 보십시오. 그 물을 통해서 물이 고여있는 그 자체에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처럼 전력을 발산하는 것처럼 교회는 모이는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이자 하면 그냥 그때는 아주 막 CPX 걸듯이 비상체제로 들어가서 재직들이 먼저 모이는데 솔선수범하고 또 믿음 약한 분들 다 서로서로 좀 연락해서 오늘 뭐 샌디에고에서 누가 온대 한번 가봐 뭐 좀 모여봐 연초잖아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되잖아 집사님 이렇게 권면해서 자꾸 이렇게 모이도록 그렇게 권하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요? 예배를 통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담임 목사님한테 지금 다 들은 얘기입니다. 다 설교 때 들은 얘기인데 보세요. 강사가 또 낯선 사람이 와서 이걸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아 그러네 참 맞는 말이네 목사님 말씀이 맞네. 자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괄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예배마다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 혼동하지 마십시오. 부엌에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건 예배예요. 내가 오늘 봉사하고 뭐 다과 준비하는 것 때문에 예배 빠진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예요. 예배와 바꿀 것은 없어요 교회는. 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영적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부부가 예배 마치고 이제 오늘 주일 마치고 오늘도 그런 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마치고 탁 가면서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여보 당신 오늘 예배 시간에 목사님 우리 유치원 목사님 넥타이 봤어? 아니 찬양대 그 집사님 오늘 머리 어디에서 했는지 당신 알아? 아니 그러니까 아내가 화를 당신 예배 시간에 뭐 했어?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 앞에 내 과거의 첫 믿음 첫사랑 잃어버린 내 자신에 너무너무 가책을 받아서 눈물이 돌았어. 나 핑 돌았어. 자 누가 예배 성공한 사람이야? 에? 누가 큰소리 쳐야 될 일이야 이게?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됐어요. 제가 오늘 통계해 보니까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제대로 귀담아 듣는 사람은 30%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와서 딱 앉아있으면 벌써 온갖 여러 가지 생각, 잡념으로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지금 뭐 일하시다 늦게 오신 분들 제가 이해하는데 가능하면 자리도 앞쪽으로 나오셔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앞자리는 금자리, 가운데는 은자리, 뒷자리는 동자리. 동할 때 그 악센트 잘못 넣으면 큰일 납니다. 예. 제가 목회하면서 얻어진 임상실험학적으로 얻어진 결론은 확실히 이 자리, 앉는 자리가 중요한 게 예배 시간에 늘 앞에 앉는 분은요 한 3년 지나면 영성이 확 달라져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이 설교할 때 표정 하나, 침 파편 튀기는 거, 그냥 자기는 우산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꼼짝 못하고 그걸 다 서로 코드가 오고 가고 주고받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배 설교 때 이 영적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교감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맨 뒤에 앉아있는 분이 앞자리 단상까지 다가오기까지는 그대는 너무나도 먼 당신이야. 앞에 앉아있는 너 한 사람 머리 끄덕이지, 저 사람 또 왜 저렇게 고개 숙이고 저러고 또 궁상맞게 저러고 앉았지, 저 집사님 저 못 보던 옷이네, 저 어디서 샀어, 세인존인가, 뭐 온갖, 왜냐면 앞에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집중되기까지 너무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장애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애들 보고 너 공부할 때 컨센트레이 돼야 돼, 집중력이 너 떨어져갖고 어떻게 공부하냐, 우리 그렇게 말할 자격 있습니까? 에? 사실 하나하나 돌아보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단치기 전에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 고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에. 마르다 언니가 예수님 일행 대접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좋자고 시작한 일이고 누군가 해야 될 일인데 나중에 어떻게 결론 맺어요? 원망으로 나와. 원망. 내 동생이 나 도와주지 않는데 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원망으로 나와버렸어요. 예배가 우선이다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일에 열중하더니 나중에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몸에 붙는 금자탑적인 그런 헌신을 하잖아요. 근데 언니 마르다는 보십시오, 좋자고 한 일이지만 그 일을 예배보다도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소중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서 사람을 향한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잘 구분하라. 요번에 왔다 간 강사 목사님이 짧은 시간 하루 그냥 왔다 가셨지만 그 많이 제가 썼던 용어가 있습니다. 지금 방향성, 목적, 그리고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생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괄호 안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기간 중에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공생애 때도 기도로 시작했어요. 공생애 시작할 때 광야에 나가서,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했다. 네. 사람을 세울 때도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청지기로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너무너무 무능한 존재들이에요. 내 마음 하나도 스스로 하루도 지탱하지 못하고 추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겠다는 겁니까? 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내가 게을러서 기도 못합니다, 아니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전 조금 더 심각하게 말씀드린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그건 교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절박한 문제 생겨보십시오.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제가 운전하고 지금 여기 지금 목사님 부름받고 여기 오는데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제가 뭐 하겠어요? 차 안에서 유행가 듣고 오겠어요? 복음성가 틀어놓고 요번에 가서 설교할 1부, 2부 재직 세미나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그러면서 뭐가 또 아리송하게 생각이 안 나면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은 막대기만도 못한 부족한 종인데 지금 한 교회 영적 사활이 달렸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지금 기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허물을 감추시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 바르게 전하게 저를 사용해 주셔서 사명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목사도 기도하면서 와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무언가 이래저래 일이 꼬이고 뒤틀려요. 저는 뭐 지금 이렇게 분광산 아니지만 여러 교회를 이렇게 이민 목회자로 많이 이렇게 가서 섬겨보지만 어떤 때 보면 딱 느낌이 와요. 아, 성도들이 벽에 치는 느낌. 어떤 교회는 가면 벌써 준비가 돼 있어요. 권사님, 자 여기서 제가 한국에 집회를 가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낮이 바뀌잖아요.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갔어요. 새벽 집회 뭐 막 예배도 설교도 많고 하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한 번은 포천에 가니까 한국중앙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한국의 합동 측에 황동로에 인천로에 함남로에 3개 노회가 연합으로 여선교회 임원 연합 수련회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각 교회 여선교회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 임원들만 모이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미국하고 달라요. 노회 하나가 교회가 보통 한 150개에서 200교회 그렇게 됩니다. 노회 하나에. 그러면 거기서 임원들이 한 교회에서 그렇게 오면 한 노회만 100, 한 50교회만 해도 벌써 숫자가 4, 500명 되잖아요. 딱 인천공항 내려가지고 그 포천중앙기도원까지 그 이제 노회 임원 목사님이 나를 태우고 갔어요. 기도원 딱 들어가는데 막 완전 한국에서 최고급차들은 다 모였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선교회 임원들이니까 전부 권사님들이야. 장로님들 다 부인들이야. 근데 저는 딱 비행기 내리자마자 13시간 또 포천까지 출애픽에 가니까 막 비몽사몽 비몽사몽 머리가 띵 해가지고 아이고 주여 제가 어떡합니까 이거. 강사라고 와가지고 딱 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1500명이 마룻바닥에 쫙 앉아. 그 한국중앙기도원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포천에 있습니다. 그 본당에 대성전에 1500명이 마루에 쫙 앉았는데 찬송을 하는데 불같이 뜨거워요. 그 1500명 착착착착착 찬송 인도도 잘하대. 그 앞에 있는 분이 뭐 한 시간 전부터 그냥 마음을 열고 뭐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하니까 제가 들어가다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이야 큰일 났네.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올라서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딱 한마디 하니까 이미 뭐 설교가 필요 없어. 왜 그럴까요? 기름이 뿌려져 있는 거야. 기름이 이제 다 뿌려져 있는 거야. 그냥 불 하나 탁 던지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 그 인천공항서 출애픽 안에 그 기도원까지 가는 거 한 3시간 거리인가요? 뭐 포천까지 원래 그렇게 안 걸리는데 뭐 그 너무너무 그날 출애픽이 많았어요. 그 안에서 막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막 애타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갔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치고 나가셔 집회를. 그래서 그 집회가 참 저는 너무너무 가장 준비가 안 됐고 불안했던 집회인데 정말 가장 은혜 많이 저도 받고 은혜를 누렸던 그런 집회로 그게 한 지금 한 2년 전 일인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예, 그래서 저는, 아, 목회자인 우리도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기도 없이는.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그냥 상투적으로 저는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일을 맡기겠다. 내 힘이 부족하니 이 모든 일을 아버지 손에 맡기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두고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기도하고 나니까 일어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가는 거 보십시오. 그 죽음의 자리도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헌금 생활, 아이고 역시 또 한마디 또 할 줄 알았다네. 지금 속으로 지금, 응?